여러분, 여기 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그 랑캐스터라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사이트 앤 사운드 공연이 있는 거 다 한 번씩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아미시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아미시 그 파가 원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시 알겠어요? 네, 원래 메노나이트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메노나이트하고 아미시하고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재미난 논쟁이 하나 있는데 단추 논쟁이라고 해요. 단추 때문에 갈라졌어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단추 같은 것조차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문명과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쪽은 단추까지도 우리 안 된다. 우리는 통으로 된 옷을 입어야 된다. 네, 아미시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메노나이트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황당하죠? 정말 이게 근데 하나의 일면이에요. 정말 단추 때문에 떨어져 나왔고요. 근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오고 다시 또 무슨 다른 이유로 또 연합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분리됐던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카톨릭에서 리폼드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올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갈라져 나왔습니까? 교황주의에서 우리는 성경 우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에서 솔라 피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솔라 데오 솔리 데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만 아니 했나요? 네, 오직 그리스도로만 네, 솔라 크리스투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두 개가 나눠졌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데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눠졌고 또 프로테스탄에서 또 나눠졌어요. 그때 제세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메노나이트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왜 나눠졌을까요? 제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아세례를 받을 것을 인정했던 파들이 있고 유아세례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누어진 것이 이 아나베티스트, 이 제세례 파입니다. 거기에 이제 메노나이트하고 아미시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짧게나마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단추 논쟁으로 시작해서 거기 들어있는 의미는 어마어마 크지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텍사스에 살았잖아요. 텍사스에 살 때에 휴스턴에 있었던 교회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한번 게스팅 한번 해보세요. 왜 나눠졌을까? 정말 사소한 이유였어요. 뭐였냐면 새벽기도 시간에 음악을 틀었는데 그 새벽기도의 찬양 안에 가사가 들어가는 거를 틀어야 되냐? 안 들어가는 걸 틀어야 되냐? 이거 갖다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교회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는 서로 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단추처럼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분열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어떻게 하나됨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같이 이 주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살리셨고 올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서 되게 만드셨다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허부셨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시면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은 에루살렘 에베소서 교회의 두 가지 유대인 기독교인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같이 있었는데 네, 유대인 기독교인이 자기들의 선민의식 그 가운데 율법과 자기들이 받았던 할례 이런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파가 나눠졌고 한쪽을 핍박하는 사건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2장 11절에서 12절의 모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2장 13절에서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선민의식에 대해서 기초가 되었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오히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새 백성, 새 인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3절, 22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유니온이 되었는데 하나의 연합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From this un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 서로 나눔에 대한 거기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나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파가 나뉘어 있잖아요. 두 가지 파가.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다시 한번 2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즉 이때 보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선을 부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때에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그때에 교회 안에 하나의 멤버십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할례의 닭이 되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통치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선택되지 못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없기 때문에 약속도 없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 봐야 살고 나면 죽게 되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어진 거고 거기에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말은 아주아주 분명합니다. 아주아주 분명해요.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 너희들은 여기에 원래 아무 약속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원래 있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베풀어 주셨어. 다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그걸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하니까 한쪽이 자랑하니 한쪽은 예, 자랑이야. 와, 정말 꼴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 자부심을 느꼈냐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도 있고 언약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졌어요. 양자됨이 있고요. 또 영광도 있고요. 언약 가운데 율법도 갖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죄가 사함만의 은혜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속들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약속인 그리스도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특권 때문에 이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줄 알고 있었고요. 매일마다 감사했습니다. 시편 147편 20절에 보면 시편 147편 20절에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자기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좋은 것을 받아놓고 이 민족적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은 배척과 이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의 배척과 차별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짐승들 중에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로마 민족들이 다 세상을 지배했고 그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식에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래 컨셉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야 우리는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어. 근데 쟤들은 철학도 없고 지혜도 없어. 이제 엄청 무시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나눌 때 딱 두 종류로 나눴다고 그래요. 지혜 있는 헬라인들과 무지한 저 야만인. 그러니 뭐 교회가 딱 모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두 팀이 딱 모였는데 한 팀은 야 철학이 최고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또 이쪽은 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의식이 있어. 그리고 이쪽은 싹 무시하고 그러니 사실 이게 하나의 공동체 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민족이 서로 만나가지고 야 이게 한쪽은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한쪽은 철학과 지혜를 주장하고 하면서 계속 분열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처방을 내놓은 것이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이에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에베소서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원래 주장했던 목적은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어딜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했거든요. 1장에서. 네, 힌트를 주면 1장 10절입니다. 네, 1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적용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 사회적 개념을 넘어 정치적인 개념을 넘어 경제적인 걸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조명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다뤘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였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 다뤄봤는데 거기 보면 내면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되었고 또 외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됐고 또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것의 자본자와 함께 살아가고 그에게 핸들링 당하다가 영적으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종교적, 사회적, 인종적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오늘 2장 11절에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또는 생각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문에메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원래 기억하라가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여기 생각하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기억하라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언약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소망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요.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만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약속도 없고요.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모든 약속을 다시 갖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습을 기억해야만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분열을 넘어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가치 개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보면 너희는 원래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백성이었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어떻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좋은 거였잖아요. 네. 여러분 선민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저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태어나자부터 나 눈 떠봤는데 나는 내 손 안에 금수저가 들려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부럽습니까? 아, 나 부럽던데요. 저 너무 부러워요. 네, 야 태어나면서 금수저 얼마나 좋아. 아, 정주식사님 안 부러운 눈빛으로.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의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원래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특회해서 그에게 하나님 언약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대로 또 살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자기의 잘 누렸던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셔서 그들은 원래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들은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줬으니까 하나님 저 그냥 이 좋은 거 혼자 누릴게요 하고 그냥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누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갖고 있는 사유화시킨 거죠. 그 사유화시킴으로 해서 그 좋은 것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게 되는 잣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게 다 좋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분열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눈에 띄는 분열도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됐어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고 또 뭐 법정에 가서 싸우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막 나는 아볼로파야 개방파야 막 나는 예수파야 막 이러면서 나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눈에 띄는 분열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12장과 14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을 가보면 거기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나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너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 막 이랬는데 그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또 뛰어나 예언에서 뛰어나 그러면서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한꺼번에 할 거야 그러면서 질서를 흐트리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제가 그 12장과 14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이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거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교회에 독이 되었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었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고 원래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거니까요. 그랬으면 이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룹으로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화시킬 때, 자기 것으로만 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판단의 잣대로 삼을 때,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벽을 만드는 문제의식 중에 핵심이 한마디로 하면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네. 자랑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공짜 의식이 없어요. 네. 내가 선물로 받았지. 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게 주어진 것이 하는 그 의식이 없습니다. 이 자랑 때문에 네, 분열이 일어난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의 생각을 막 지배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잘난 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내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 막 해도 얘기해도 뭐 아무 의미 없죠. 그죠? 내 의견만 내 주장만 맞는 거니까 나만 옳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할 거는 그것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 분별력이 사라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봐 사도 바울이 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받은 달란트가 정말 많은 분들, 네, 없는 분들은 뭐 괜찮아요. 네, 받은 달란트가 정말 많은 분들, 네, 이게 집사님들 다 조심하시고요. 네. 네, 이런 분들 네, 조심할 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로, 기프트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내 자랑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벽을 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세밀하게 속속들이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딱 갖다 대면, 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에 딱 찍어보면 딱 나와. 야, 이 죄의 포화도, 죄의 짙은 농도, 야, 찍으면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복음 앞에 딱 쓰는 순간, 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래 유기처분 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안쪽으로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또 바깥쪽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분리되고, 또 영적으로는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종으로 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화장, 여성분들 화장 하시듯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의 그 모습이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원래의 본 모습이 원래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고, 여전히 내가 성화 가운데 있지만 성화받지 못한 나의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복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기 가운데 은혜를 감각하게 되어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분열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창세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뭔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3절에 처음 시작이 그렇잖아요. 네. 찬송하리도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를 찬송하리도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 전에가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 분열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이 단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도, 또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에 대한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내가 정말 바란다. 무엇을 받은 거를요? 너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을 얻는 그 능력의 대단한 것이 얼마나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예, 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거를 알기를 바라잖아요. 이거를 깨달으면, 복음 앞에 쓰면 분열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이 분열을 넘어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받고 끝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다시 또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열리네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얘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왜 이 좋은 것을 예수님 왜 이 좋은 것을 왜 비유로 자꾸 얘기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거였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의 좋은 것들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깨달아서 누리게 하고 근데 천국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아예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여담을 해야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어제 이거를 다 쳤어요. 다 쳐놓고 다 마무리해놓고 아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PPT를 만들어야지. 그러고서 아침에 6시에 딱 일어났는데 컴퓨터를 딱 열고 컴퓨터 두 대잖아요. 제 노트북이 있고 밑에 데스크탑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클라우드 싱크를 걸어놨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데스크탑에다가 이게 앉히고 이제 노트북에다 쳤어요.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큰 거에서 딱 열고 이쪽 걸 지우고 이쪽에 딱 열은 거예요. 당연히 싱크가 된 줄 알고 싱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어제 거의 한 8시부터 2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 핸들링 한다고. 와 6시에 딱 눈떠가지고 사실 이제 빨던 날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왔는데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야 다 날라간 거예요. 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죄송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쓰나? 아니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이것도 PPT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갖고 네, 진짜 기도는 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함이 그냥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더 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네? 기도해줘서 이만큼 될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기도해주세요. 네. 네. 어쨌거나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느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복음 앞에 매일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매일마다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교훈이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벽을 없애는 거예요. 벽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 가운데 있는 그 벽을 없애는 겁니다. 그 어떻게 없앨 것이냐? 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득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존귀함 그가 누리는 자유함과 무한한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자기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인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인 거예요. 온전한 자유를 다 쓸 수 없으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창조주 입장에 생각해보면 창조주는 시간과 공간에 부여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왜 그러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기득권, 권한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만이, 주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집사님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만이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그 모습이 한번 보입니다. 네. 엄마로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단지 내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이웃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네,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백부장의 자기의 하인이 되는 종이 이 중풍병이 걸려서 쓰러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여라는 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식민지, 이 피식민지 계급이에요. 식민을 하고 있는 사이 지배계층과 피식민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식민을 통치하고 있는 그게 이쪽 계급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가 사회에서 이름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일단 어디예요? 정치적으로는? 네, 이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오셔서 내 하인을 살려주시옵소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마 네 하인을 구해주겠다 할 때 이 사람이 더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예, 하인이 있습니다. 나도 내 하인에게 가라 하지 내가 가지 않습니다.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오라 하면 그가 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자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를 하인으로 놓고 종으로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사랑하는 종 한 명 살리기 위해.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분열도 넘어가고 사람을 살린다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차별 없애기에서 해야 될 거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일에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기득권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비유하거나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말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안 되실까 봐 제가 예를 들을게요. 네. 안 된다는 표정을 좀 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네, 패치 아담스입니다. 아, 이게 로빈 윌리엄스가 왜 죽었는지 참 너무 맨날 가슴 아픈데. 네, 패치 아담스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적극 보기를 권유합니다. 패치 아담스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원래 있었던 분인데 이 사람 원래 천재였어요. 근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헤매며 살다가 정신병자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정신병동 안에서 정신병자의 그 이렇게 애환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를 도와줄 수 있지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이런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 일상을 그리고 그 어떤 전기를 영화화 만든 게 패치 아담스라는 네, 영화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의사와 환자 가운데 있었던 감옥 허무는지를 이 사람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환자 몇 번, 수임 번호 모르듯이. 야, 가, 1, 2, 3, 4, 나와.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환자를 볼 때, 어? 나의? 예, 3, 4, 5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부르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거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있었던 이 차별을 없애고 사람과 사람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 많지만,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이 무료로 아직 닥터가 되지 않았는데 무료로 사람들을 막 시술 하면서 도와준 것이 이 걸려가지고 교수회의가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이 사람이 이제 딱 재판 앞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 변론할 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동료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Our job i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발음이 안 되는데 The quality of life. Not just delaying death.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살리는 직업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은 원래 뭡니까? 죽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데피니션이 다른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다? 늦추는 것을 죽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병을 다룬다면 여러분 때때로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못 치료할 수도 있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병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늘 승리만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잡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승리했다 실패했다를 내가 지금 연구의 성적으로만 성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연구가 성적이 난다면, 성공한다면, 오, 내가 성공했고 이겼구나. 근데 실패하면, 아, 난 루저야.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볼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한번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포커스를 달리게 됩니다. 제가 패치 아담스를 보면서 놀랐던 건 이거였어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네. 저희 한국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녹십자 병원을 설립한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잖아요. 네,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부산에서 실행했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국가에다가 헌납해가지고 그거를 국가 시스템으로 깔은 겁니다. 누군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녹십자 병원을 운영할 때는 담벼락을 다 낮추라고 했어요. 어떤 저기 환자든지 돈이 없는 사람 다 도망가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치료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고 차별을 넘어서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로 공동체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자유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벽들을 하나하나씩 없애 간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